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정치인들이 유럽연합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인 세타에 찬성하기로 27일 합의했습니다. 애초 EU와 캐나다는 27일 세타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반대해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27일 좌파가 이끄는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다른 벨기에 지방정부들과 함께 세타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왈로니아 정부는 노동자와 환경 그리고 소비자 기준과 관련해 더 강력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캐나다와 세타 협상을 진행한 EU 지도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정된 세타는 다시 벨기에를 포함한 28개의 EU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해야 발효됩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군수업체인 마케예프 로켓 제작국은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미사일 실물 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제조업체는 이 탄도미사일에 사탄2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러시아 당국은 이를 RS-28 사르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리 보르시오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25일 이 미사일이 전 세계 모든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 10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은 100톤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관리들이 다음 달 회담을 갖고 10여 년간 진행해온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내겠다는 내용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낸 뒤 이뤄집니다. 필리핀 관리는 당초 회담이 지난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한 달 뒤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며 미국과의 군사훈련이 중단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서도 필리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한 훈련이 통상적인 정찰 구조 훈련이었다고 중국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약 일주일 전 미 해군이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은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이번에 진행된 정찰 구조 훈련이 이미 계획됐던 연례 훈련으로 중국 하이난섬 주변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 대변인은 자세한 훈련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하이난섬 남쪽과 파레설군도 북서쪽 사이 해역은 베트남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의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위원들에게 TPP를 비준하지 않으면 영내 동맹을 강화하려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하지만 TPP는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왔지만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파괴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주석 체제에서 사용됐던 핵심이라는 용어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부에서 1인 지배지위를 확고하게 굳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할 때 보통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또 살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보면 인간답게 살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살인적인 집값으로 방 한 칸마저 구하지 못해 방 한 칸을 몇 사람이 나누어 지내는 일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주택 하나에 10여 개의 우주형 상자를 만들어 놓고 상자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 거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상자 하나를 임대하는 것인데요. 한 평도 안 돼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텔레비전과 에어컨 또 침구류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형 상자의 한 달 임대료는 무려 미화로 $700 이상 되는데요. 워낙 비싼 집값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새로운 주거 형태지만 사람들은 마치 관을 연상시킨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또 너무 비싸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홍콩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28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14도, 신의주 7도에서 1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14도, 함흥 9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퀸의 노래입니다. 날 멈추게 하지 마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Don't Stop Me 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And the world I'm turning inside out. Yeah. I'm floating around in ecstasy. So don't stop me now. Don't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supersonic man out of you. Stop me now. I'm having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있는지요?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 1980년대 냉전 시대 이후 최대의 군사력을 동유럽에 배치해서 러시아의 확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목요일 막을 내린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치사에서 사라졌던 1인 절대 권력체제의 구축을 마련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표결에서 쿠바 편에 선 얘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기 위해서 동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수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회원국들이 지난 7월에 발칸 4개국에 4천여 명 파병을 결정했던 것에 더해서 이 병력과 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증강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발칸 4개국은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등 이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나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번 조치는 이 최근 러시아가 이 일대에서 이 서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나토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최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전함 두 척을 이 발트에 파견하는 등 이 지역에서 전투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토가 공동으로 합의한 동유럽 병력 증강 배치 계획과는 별도로 미국이 전투력을 증파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날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특전사 병력 900명을 투입하기로 했던 기존의 계획에 더해서 이 탱크와 장갑 궤도 차량 등 중무장 기갑 부대를 내년 7월까지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예산이 이번 회계연도에 34억 달러에 이르러서 지난해보다 4배의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영국도 미국을 따르는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영국의 경우 내년 5월에 루마니아에 타이푼 전투기를 파견해서 이 4개월 동안 북해 인근을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타이푼 전투기가 루마니아 인근에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와 함께 챌린저 탱크, 공격용 무인기도 파견되고요. 또 에스토니아에 종전의 계획보다 150명 늘어난 총 800명의 병력도 투입합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동유럽 파병을 진행하고 있죠?
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라트비아에, 그리고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각각 4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프랑스와 덴마크, 벨기에 등도 동유럽권 국가의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입니다.
네. 자, 미국과 옛 소련이 군비 경쟁을 펼쳤던 냉전 시대 이후에 최대 규모의 서방 측 병력이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네, 영국 신문인 텔레그래프는 나토의 이번 전력 증강은 냉전 종식 이후의 최대 규모라고 전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토와 러시아는 눈에 띄는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신문인 이스베스티아는 이날 러시아군이 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프랑스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른맛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나토 당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밝혔죠.
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 칼리닌그라드에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했고 또 앞서서 미국과 체결했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도 중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동유럽 지역 군비 증강 계획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베이징에서 나흘 동안 진행됐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목요일 날 막을 내렸군요.
네,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줄여서 6중전회가 새로운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을 제정하고 이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이 새 정치 준칙은 지난 198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화하면서 정했던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한 건데요. 당과 정부기관의 순회들의 본인 그리고 가족, 친인척의 재산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요. 또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부패 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6중전회에서는 내년 당대회에서 진행할 지도부 후계 구도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6중전회는 인사 관련 규칙을 수정해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이를 두고서 시 주석이 덩샤오핑 당시에 못지않은 1인 지배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 당시에 견줄만한 어떤 1인 지배 체제를 갖췄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중국 정치에서는 이 공식 직함이 갖는 힘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이 국가의 중대사를 자신의 의중대로 이끌어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 중국의 토대를 세웠던 마오쩌둥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이 마오쩌둥은 영수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덩샤오핑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번 6중전을 앞두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시 주석에 대해서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이 영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한 6중전회 공보를 전하면서 시진핑 동시를 핵심으로 해서 부패 척결과 당내 정치 생활을 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핵심이라는 말은 덩샤오핑 전 중앙위원회 주석과 장쩌민 전 국가주석 당시에 썼던 수식어입니다.
네. 자, 이 밖에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6중전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이 당내 정치 생활 준칙 2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집체 영도를 견지하고 개인 전제와 독재를 반대한다 이런 문구인데요. 집체의 영도란 당을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운영한다는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6중전에는 이 정치 생활 준칙 2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 위에 자리할 수 있게 한 건데요. 6중전회 공보는 앞으로도 이 집체의 영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지만 서방 매체들은 형식상의 선언에 그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 주석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있죠.
네, 주로 홍콩과 타이완 언론들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극심한 권력 투쟁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3대 정파 가운데 이 시 주석의 직계 집단인 태자당 인사들이 이번 6중전회에서 당 지도부 후계 선정 과정에 앞서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 원로들이 이끄는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 영향력 아래 있는 상하이방 세력이 하지만 반발해서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의 경제학자는 홍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려는 또 다른 파벌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정책에 돌입한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쿠바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자는 유엔 표결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쿠바 편에 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수요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표결이 진행된 대쿠바 경제 봉쇄 해제 촉구 결의안이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한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인데요.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킨 직후인 1962년에 대쿠바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2년부터 이런 미국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 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결의안이어서 미국이 실제 이 금수 조치를 풀어야 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결의안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미국이 쿠바 제재 조치 해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배경이 있나요?
네, 지난해 미국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양측의 대사급 외교 공관을 교차 개설한 데 이어서 지난 3월에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 민항기가 오가면서 쿠바의 관광 수입이 급격히 늘어서 쿠바 경제난 타개의 계기가 되고 있고요. 이달부터는 미국인들이 쿠바산 시가 그리고 럼주를 원하는 만큼 구입해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등 이 민간 차원의 경제적인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유엔 표결 기권 사례에 대해서 미국의 쿠바 정책 대전환이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식 표현된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쿠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면 제재 해제에 찬성표를 던지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고 기권을 한 겁니까?
예, 쿠바 금수 조치를 규정한 미국의 국내법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법이 유효한 이상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3개월 정도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자, 때문에 이번 표결에 기권한 데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온 쿠바에 대한 고립 정책을 지나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길로 나아갈 것을 선택했다고 이 표결 직후에 밝히면서 그동안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된 쿠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와 생각에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장래의 양국 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면서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추가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보병장교 기본교육 과정을 마친 여성들이 나왔다는 소식, 또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국가교육 성취도 평가의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이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올랐고 인종 간 실력 차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위한 경제 공약을 내놨다는 소식이네요.
네, 수요일 트럼프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유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중산층 흑인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정책을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았던 뉴딜 정책이 빗대서 흑인들을 위한 뉴딜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That deal is grounded in three promises: safe communities, great education,
and high-paying jobs.
네, 트럼프 후보는 흑인들을 위한 정책이 안전한 지역사회와 훌륭한 교육, 보수가 높은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밝혔고요. 흑인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가 많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설정해서 재건을 도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사실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달 초에 CBS 방송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날도 청중의 대부분은 백인이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흑인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이죠. 호텔과 골프장 등을 개발하는 부동산 사업가인데
네.
수요일에 트럼프 후보의 사업이 또다시 큰 주목을 받았네요.
예, 트럼프 후보가 이날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새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에 있는 새 호텔은 예전에 우체국이었던 유서 깊은 건물을 개조한 겁니다.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보다 사업에 더 신경 쓴다고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호텔 설립자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린턴 후보가 화요일에 인기 가수 아델의 음악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클린턴 후보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호텔 개관식 축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선거 관련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호텔 건설 계획을 대통령 선거에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My theme today is five words. Under budget and ahead.
네, 오늘 연설의 주제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 예정보다 빠른 개관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는데요. 호텔 건설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고 또 예정보다 일찍 문을 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돈이 많이 드는데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도 내보내야 하고 또 50개 주의 직원들도 둬야 하고요. 또 땅이 넓기 때문에 비행기도 타고 다녀야 하는 등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맞습니다.
예. 자, 선거자금 모금이 그래서 더 중요할 텐데요. 선거자금 모금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에게 많이 뒤지죠?
예,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동안 9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한 데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4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절반 수준인데요. 쓰기도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이 썼습니다. 선거가 약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돈이 1억 8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9,700만 달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돈이 많은 기업인이다 보니까 개인 돈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후보는 수요일 개인적으로 1억 달러를 선거운동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이 쓸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보고서를 보면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25명의 후보들이 총 12억 달러를 직접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치행동위원회, 이 PEC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 액수도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수요일 나온 폭스뉴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4% 대 41%, 3%포인트 차이로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 격차가 좀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GFK가 밝힌 조사에서는 51% 대 37%, USA Today 신문과 서포크 대학이 벌인 조사에서는 47% 대 38%로 클린턴 후보가 약 10%포인트 앞서는 등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이 방심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열심히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플로리다주에 산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Every vote counts. Just ask my friend, former Vice President Al Gore. And Lake Worth can make the difference.
네, 모든 투표가 중요하다면서 앨 고어 전 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는데요. 플로리다주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어 전 부통령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투표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플로리다주에서 530여 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하면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대통령 자리를 놓쳤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한다면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요일인 26일이 마침 이 클린턴 후보의 생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클린턴 후보가 이날로 만 69세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보다 한 살 많은 만 70세인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클린턴 후보는 40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군대에서 첫 여성 또는 처음으로 여성이 이런 수식어 것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또 한 번 여성들이 이정표를 세웠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보병 장교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여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10명인데요. 수요일 미국 남부 조지아주 포트 베닝 보병 훈련 센터에서 남성 156명과 함께 이 과정을 졸업한 겁니다.
네. 자, 보병장교 기본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공식적으로 보병장교가 됐다는 뜻으로 이 보병 전투소대를 이끌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미 육군의 보병은 지상전투의 주력 부대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기본교육 과정을 마친 여성 장교들은 곧바로 보병 지휘관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장교들이 레인저라고 하는 육군 특수전 훈련 과정을 마치는 게 육군의 전통이어서요. 이들 역시 레인저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군 당국은 이 기본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친 경우 레인저 과정 통과율도 높기 때문에 이들 여성 장교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이 보병 장교 기본 교육 과정을 졸업한 여성 장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레인저 과정에 여성이 도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해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레인저 과정을 졸업한 여성 장교들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와 쉐이 헤이버 대위, 리사 제스터 소령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그라이스트 대위는 올해 초에 미국 역사상 첫 보병 장교로 부임한 바 있지요. 레인저스 과정을 졸업한 다른 여성 장교 두 명은 보병이 아닙니다. 헤이버 대위는 헬기 조종사고요. 제스터 소령은 공병인데요.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여성에게 모든 이 전투병과를 개방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학생들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학생들의 과학 실력이 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미국의 성적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국가교육 성취도 평가의 지난해 과학시험 결과가 목요일 공개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북한의 소학교에 해당하는 4학년과 초급 중학교에 해당하는 8학년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지난 2009년 시험 때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학생들의 인종 간, 성별 간 실력 격차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국가 교육 성취도 평가 어떤 시험인가요?
네. 국가 교육 성취도 평가는 4학년과 8학년 그리고 북한의 고급 중학교 졸업반에 해당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치러지 시험입니다. 수학과 독해는 매 시험 평가 대상이지만 과학과 일부 다른 과목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요. 이 시험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데다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의 학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 학생들의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예,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특히 올랐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과학 시험은 지난 2009년에 상당 부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시험 성적과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지난 2009년에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300점 만점에 각각 150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에는 각각 154점으로 4점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4학년 학생 중에서 과학 실력이 능숙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지난 2009년 34%에서 지난해에는 38%로 올랐고요. 8학년 학생들 역시 30%에서 34%로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결과 보고서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과학 교육을 줄곧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의 학생들이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학 필수라면서 수학, 과학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 시험이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12학년 졸업반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2학년 학생들의 평균 과학 성적은 150점으로 지난 2009년과 성적이 똑같았고요. 능숙 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생도 2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학년 학생들의 실력은 늘었는데 고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이렇게 정체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교육 성취도 평가의 주관사인 미국 교육통계센터의 페기카 국장대행은 이 미국 고등학생의 졸업률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등학생의 졸업률이 83%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졸업률이 높아진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과거 같으면 실력이 부족해서 중도에 포기했을 학생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으면서 12학년들의 성적에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갑니다. UB40의 노래입니다. 킹스턴 타운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줄줄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룬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감비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과정.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를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대량학살 같은 극악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냉전에 따른 양극화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냉전이 끝난 뒤 1990년대 들어 르완다나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1998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설립 의견이 채택됐고요. 2003년 3월 11일 로마 회의 규정에 의거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흔히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Court has a mandate to try individuals to hold them accountable.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만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제도화됐는데요. 각 나라가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에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권은 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정 비준국들은 자동으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게 돼 있는 자동적 관할권에 따라서 범죄 발생국과 범죄인의 국적이 로마 규정 비준 당사국일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비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규정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당사국이 아닌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도 유엔 안보리 요청에 따라서 회부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부와 서기국, 검찰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임기 9년에 1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국 최고법원의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제법 관련 실무 경험자만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는 부서와는 달리 독립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체결국 회의에서 선출한 수석 검찰관들이 재판을 위한 수사 부문을 담당하고요. 재판소 자산이나 업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외에 업무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임기 5년에 재판소 서기가 이끌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과와 한계.
국제형사재판소의 첫 판결은 2012년 3월 콩고 민주공화국의 무장단체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루방가는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참여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반인도 범죄 혐의를 받은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 등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행된 인권 범죄의 피해자인 마키안 다카마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통해서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21세기에도 여전한 인권 침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죄를 묻는 데 국제형사재판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재판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ICC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나 주요 국가들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하는 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행위에 대해서 기소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집트와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서명에는 참여했지만 비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자국법과 상충하는 문제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 규정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찰권과 강제력이 없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처음 설립 당시에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quit cold turkey. quit cold turkey입니다. According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nicotine addiction has been one of the hardest addictions to break.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니코틴 중독은 가장 끊기 힘든 중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담배에 많이 함유된 이 니코틴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모리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약물 중독은 끊기 어렵지만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한 번에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Mori said that addictions are hard to break, but if one really tries, they can quit cold turkey.
그럼 먼저 제가 모리와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quit cold turkey입니다. Listen carefully.
Cold turkey, it's so hard.
It's hard.
It's so hard. It's hard.
Anytime you're trying to give up anything you like now, they say cold turkey. Just quit cold turkey. Go cold turkey. It could be chewing gum. It could be candy. It could be donuts.
Could be... Sweets, like for me. Yeah, having a big sweet tooth.
제가 모리에게 담배나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러한 것을 한 번에 바로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리는 제 말이 맞다며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오늘의 영어 표현 quit cold turkey. quit cold turkey 인데요. To quit cold turkey means to stop something that you have been addicted to immediately. To quit cold turkey는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을 바로 끊다는 뜻입니다. 네, 이 표현은 주로 담배를 바로 끊다 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 I am going to quit smoking cold turkey 하면 난 어떠한 도움도 없이 바로 담배를 끊을 거야 라는 말이죠. Quit cold turkey, 무엇인가를 한 번에 끊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old turkey, it's so hard.
It's hard.
It's so hard. It's hard.
Anytime you're trying to give up anything you like now, they say cold turkey, just quit cold turkey, go cold turkey. It could be chewing gum, it could be candy, it could be donuts.
Sweets, like for me. Yeah, having a big sweet tooth. But...
오늘의 영어 표현, quit cold turkey. 무엇인가를 한 번에 끊다. Quit cold turke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Feeling used,
but I'm still missing you.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내쉬가 부른 I Hate You, I Love You,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스칠 때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miss you when I can't sleep, or right after coffee, or right when I can't eat. I miss you in my front seat. Still got sand in my sweaters from nights we don't remember. Do you miss me like I miss you? Messed around and got attached to you. Friends can break your heart too. And I'm always tired, but never of you. If I pulled a U on you, you wouldn't like that. I put this reel out, but you wouldn't bite that. I type a text, but then I never mind that. I got these feelings, but you never mind that. No, oh, keep it on the low. You're still in love with me, but your friends don't know. If you wanted me, you would just say so. And if I were you, I would never let me go.
I hate you, I love you, I hate that I love you. Don't want to, but I can't put nobody else above you. I hate you, I love you, I hate that I want you. You want her, you need her, and I'll never be her.
I don't mean no harm, I just miss you on my arm. Wedding bells were just alarms, caution tape around my heart. You ever wonder what we could have been? You said you wouldn't and you did. Lie to me, lie with me, get your fix. Now all my drinks and all my feelings are all mixed. I'm always missing people that I shouldn't be missing. Sometimes you gotta burn some bridges just to create some distance. I know that I control my thoughts and I should stop reminiscing. But I learned from my dad that it's good to have feelings. When love and trust are gone, I guess this is moving on. Everyone I do right does me wrong. So every lonely night I sing this song.
I hate you, I love you, I hate that I love you. Don't want to, but I can't put nobody else above you. I hate you, I love you, I hate that I want you. You want her, you need her, and I'll never be her.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그리고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명령을 미국과 쿠바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커다란 발전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14년 12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아바나에 대사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쿠바 간 여행을 허용하고 상호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쿠바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6가지 규제 조치를 수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과 사업의 허가, 보다 많은 정보의 활용 등을 포함한 미국과 쿠바 국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최신의 이 같은 조치로 두 나라의 보건 관련 기구들은 공동의학 연구를 출범하고 쿠바 의약품의 미국 내 실험과 판매에 보다 많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쿠바의 의약품 회사들이 개발한 제품으로 미국인들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는 특정 미국 소비자 상품을 온라인으로 쿠바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페니 프리즈커 상무장관은 이 같은 수정으로 쿠바인들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주고 더 나아가 양국 국민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두 나라 관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전은 남아있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두 나라 정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한 진전을 이루려면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